7장 이삭의 특징.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얻기를 원하지 않고 단체적인 한 그릇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역사는 한 면에서 아브라함 개인의 체험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릇이 응당 가져야 할 체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아비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이런 체험들이 필요할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런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한 면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름을 받은 체험이고 다른 면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표준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역사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요구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회복하는 역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분의 그릇들로 만드십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즉, 아브라함의 체험은 좋고 그가 받은 다름도 귀합니다. 본래 그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빛나는 데까지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왜 빛을 바라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것 같이 우리 몸에 일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릇을 얻으셨는데 우리에게서도 그릇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이삭의 하나님, 이어서는 그분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온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이삭과 야곱이 추가되어야 온전합니다. 이것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육체의 일에서 나와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길을 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보다 길을 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아브라함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합니까? 이것은 체험에 있어서 무언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 안에 추가해야 하고 야곱을 아브라함 안에 추가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체험뿐만 아니라 이삭의 체험과 야곱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표준으로서 거기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는 이삭과 야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삭이 알았던 하나님과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단체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체적인 그릇입니다. 단체적인 그릇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런 단계에 이를 때 하나님의 그릇과 단체적인 그릇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이삭은 아들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아버지로서, 한면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도록 하셨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최초에 그의 이름 아브람 속에 아버지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불린 이름 아브라함 속에도 아버지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범위를 조금 넘어서 모든 나라의 아비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도 아버지였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 역사로 말할 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한다면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로 말할 때 그는 첫 번째로 강을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아담 이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인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왕래한 친밀한 사람에 대해 들어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당신은 생산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들을 낳은 사람에 대해 들어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백세나 되어 낳은 아이를 다시 제물로 바치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처음으로 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것을 보았다면 또한 이삭이 아들임을 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들 된 자 중 이삭의 역사와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삭의 출생 자체도 육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구약의 창세기와 동등합니다. 신약에서 육체를 따라 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뿐이요. 구약에서 육체를 따라 나지 않은 자도 한 사람뿐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십니다. 이 독생자는 제단 위에 놓여졌다가 후에 죽은 자 중에서 얻은 것 같이 제단에서 거두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자 또한 부활한 아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부친이 그의 친척과 자기 집으로 종을 보내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취한 것을 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은 이것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찾는 것을 예표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요, 곧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주님과 한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한 식구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적이 있고 야곱도 말년에 애굽에 거했지만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는 이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여전히 하늘에 계신 인자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아버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표에서 이삭은 확실히 아들을 가장 잘 대표합니다. 예표로 말한다면 이삭은 확실히 아들을 예표합니다. 개인의 체험으로 말한다면 이삭의 모든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이삭의 체험은 극히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크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한 반면에 이삭은 다른 사람이 해본 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아버지이고 이삭은 확실히 아들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이스마엘이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 이삭이 어땠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얼마 후 아브라함이 그를 제단의 나무 위에 묶어둘 때에도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 중에서 그는 오직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질문만 하였습니다. 창세기 23장에 가서는 그의 모친이 죽고 24장에 가서는 그의 부친이 그를 위하여 아내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조차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60세 때에 그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도 두 아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첫 아들을 내쫓고 둘째 아들을 제단 위에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당하였고 이삭도 기근을 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당하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며 결국은 바로에게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기근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랄로 가서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으며 결국은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우물을 파는 것을 보지만 그 우물들은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미 팠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비가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았다가 이삭이 다시 판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의 이름도 자기 아버지가 지었던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은 죽은 후에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까지도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일생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들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아들 하나님이란 모든 것을 받았으며 자기가 시작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고 이삭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그분이 요구하시는 표준을 보여주고 이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표준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을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공급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표준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생명은 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요구를 보았으나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이삭을 보아야 합니다. 이삭의 생명 안에 있는 두 가지 일. 이삭의 생명에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이고 둘째는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기에 아들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란 무엇입니까? 이삭은 곧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스스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또 25장 5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의 모든 소유와 얻은 것 중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했으나 이것은 별다른 일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특징이 승계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소유를 아버지가 주신 것이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갔고 그는 가나안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염려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삭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승계인데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만일 여기까지 읽는다면 혹 하나님께서 이삭과 직접 관계를 갖고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주심은 이삭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아버지에게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은 그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새로운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것은 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이다. 이삭으로 인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으로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것이 하나님과 이삭과의 관계입니다. 곧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이어서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임. 이상의 두 가지 관계에서 이삭의 특징은 일생토록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만 누리고 받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급자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면 아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이삭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다만 받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앞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삭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만일 당신이 다만 영접하는 사람이 될 줄 모른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신의 산 밑에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 안에서 이삭을 모르고 생활 속에서 이삭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의 모든 것은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얻고자 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오직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선한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선한 것을 원하나 그 행함에 있어서 그가 스스로 합니다. 그는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과 이삭 안에서 우리가 승계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비결이 받는 데 있음을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의지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도달함과 어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알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얻는지를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본 후에 그들은 응당 행하고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명, 곧 이기는 생명, 해방하는 생명, 거룩한 생명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얻는 것임을 모릅니다. 이삭의 원칙은 모든 것을 다만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문제는 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다만 영접하면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사닥다리에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요 고생스럽게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남보다 강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만 받는 것이듯 승리도 다만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할 필요 없이 다만 받으면 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보고 영접하기만 하면 주여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을 찬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귀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에 되게 하려 하셨으니를 주의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과거 완료형으로 된 것은 극히 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피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피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미 피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미 피했으므로 우린 다만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계속 얻으려고 하거나 계속 추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루어진 것을 앉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집안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사입니다. 당신은 이삭이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하는 것과 누리는 것.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억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이행합니다. 혹은 거꾸로 그들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억지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이삭 같지 않고 그 안에 누림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면에서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예비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은 오직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듣고서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특징입니다. 이삭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전일한 체험. 그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분의 모든 요구와 기대와 정한 표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고 이삭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표준은 아브라함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창고는 이삭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표준적인 그릇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얻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삭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승계받을 수 있고 자기 힘을 조금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려면 우리는 또한 이삭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이삭이 추가되어야 하고 또한 야곱이 더해져야 합니다. 야곱은 계획과 괴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공급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은 매로 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시고 야곱에게서는 항상 박탈하셨습니다. 이삭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셨고 야곱에게는 성령으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야곱은 우리에게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한 생명의 풍성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단계씩 천연적인 생명과 혼생명, 육체를 따른 능력을 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들의 뿌리가 끊어지고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계획과 총명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는 영적인 용도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재해지는 공과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을 온전케 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 천연적인 생명의 속박을 받고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되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치명적인 다루심이 그에게 있기까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10번, 100번의 다루심을 받아도 치명적인 다루심을 받지 못합니다. 치명적인 처리가 있을 때 야곱이 굴복당하고 그의 계략이 멈추었으며 그의 계획과 힘과 모든 활동이 멈추었습니다. 천연적인 활동이 멈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천연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우리에게서 한 가지도 남김없이 없어져야 하고 우리의 천연적인 모든 것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 이상을 보아야 하고 이삭이 얻은 생명을 얻어야 하며 또한 야곱이 받은 성령의 통제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 전이란 체험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중 한 가지만 얻으면 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체험을 다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주님 앞에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그릇의 단계에 이르려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 후에 육체를 보지 못하므로 천연적인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체하거나 주님의 은혜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랑하며 교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야곱이 받은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미하며 승리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야곱의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다루심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굳게 서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느 때든지 우리는 약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이삭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확신이 있고 우리 자신을 알므로써 우리에게는 조금도 확신이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할 때 그리스도를 완전히 살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만유이심을 알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함을 알고서도 자기를 의지해 자신을 처리하고 억누르며 속박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적극적인 것들이 없으므로 결국 많은 고생만 하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보고 얻었으며 확실히 이기는 생명을 소유하였지만 자신에게 천연적인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천연적인 생명이 죄와 같이 처리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므로 결국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소위 이기는 생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영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기는 생명인 것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또한 천연적인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그릇이 되며 그분의 간증을 지키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체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중 한두 가지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요구를 보는 날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여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되신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사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만져지고 우리의 등뼈가 끊어지는 날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방면을 볼 때 비로소 계속된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세 가지는 모두 전이란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이삭에게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 세 방면으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무슨 뜻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무슨 뜻이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앞에 노정을 잘 걸을 수 있습니다.